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이란이 최근 실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파워 대사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체 생산한 탄도미사일 에마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0년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를 위해 결의안 1929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연립집권 정당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16일 아베 총리 관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가와무라 전 장관은 특히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그럴 리 없다며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은 이미 전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6일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이어져 여성 테러범 3명을 포함해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보르노주의 주도인 마이두구리에서는 전날에도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폭발은 이슬람 사원에서 처음 폭탄이 터진 뒤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들어 부상자를 구출하던 도중 두 번째 폭탄이 터져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을 주도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르노주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보코하람은 보르노주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카메룬과 차드, 니제르 등 인접국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보코하람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룬에 지휘소를 마련하고 300여 명의 군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군 당국이 16일 시리아와의 접경 부근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국정미상의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군은 성명에서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가 세 차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비행을 계속해 공군 전투기들이 폭격을 가해 격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 언론은 격추된 항공기는 무인기였으며 국경으로부터 3km가량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격추된 무인기는 러시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러시아의 모든 무인기들은 임무 중이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며 격추된 무인기가 혹시 터키 것이 아닌지 조사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터키는 최근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적어도 두 차례 자국 영공을 침범했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16일 55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철도 총공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 컨소시엄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컨소시엄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150km 고속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과 채무 보증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결국 이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아침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사진 자주 찍으십니까?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요 평소보다 더 많이 웃게 되시죠. 사진이란 게 한번 찍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기록 같은 거지 않습니까? 또 보통 사진을 찍고 싶은 순간은 나중에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겠죠.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있을 때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기분 좋은 글과 함께 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가끔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보통 인터넷에 이런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자신과 관련한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명이요. 실제 생활 모습을 좀 과장해서 남들에게 좀 더 흥미진진하게 보이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과장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역시 10명 중 7명 정도가 그런 게시물들을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사용해서 멋지게 보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소수긴 하지만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사용자들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또 이런 것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의 부정적인 면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용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스턴트 소통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즉흥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티즌들은요, 이런 조사에 대해서 뭐 취미생활인데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아니냐, 누가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보이고 싶겠냐 하는 반응도 있고요. 혹은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에서 보다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 알아보고 또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1도에 화창합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북한은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13도에서 24도 분포,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13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역시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12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스프림스가 부릅니다. Where did our love go? 골라봤습니다. Baby, baby, baby.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3분기 선거 자금 모금 현황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네바다주가 판타지 스포츠 웹사이트에 철퇴를 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라는 이 과학 연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들이요, 분기마다 선거자금 모금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이 선거자금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받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예, 석 달에 한 번씩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네. 자, 지난 14일이 3분기 보고 마감일이었는데요. 아, 비정치권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고요?
예, 특히 선전한 인물이 벤 카 카슨 후보입니다. 이 카슨 후보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뛰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카슨 후보는 이 기간에 약 2천만 달러를 모았는데요. 이 대부분 소액 기부자들을 통해서 모은 겁니다.
네. 또 칼리 피어리나 후보도 비정치권 출신인데 어떻게 성적이 나왔습니까?
예, 컴퓨터 정보 기술 업체인 퓨레 패커드 전 최고 경영자죠. 칼리 피어리나 후보의 모금액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예, 700만 달러에 가까운 액수를 모았습니다. 이 선거운동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네.
예, 지난 두 차례 토론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이 선거자금 모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제프시 후보는 올 초까지만 해도요,
네,
슈퍼팩을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면서 또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3분기 성적 어떻습니까?
예, 부시 후보는 지난 두 차례 이 공화당 토론회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네.
예, 부시 선거운동본부는 3분기에 약 1,3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들의 모금액을 크게 웃도는 액수긴 한데요. 하지만 벤 카슨 후보에게는 밀린 상황입니다.
네. 자, 또 현재 공화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이지요.
네.
후원자들의 기부금보다는 자기 돈을 또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돈 좀 모았습니까?
예, 지난 3분기에 약 400만 달러를 모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본인 돈은 10만 달러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봄에는 트럼프 후보가 이 선거운동 본부 측에 약 200만 달러를 빌려주는 식으로 이 선거 자금을 충당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겁니다.
네. 자, 다른 공화당 후보들 성적은 어떤가요?
예,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1,200만 달러를 모금해서 카슨 후보, 부시 후보에 이어서 3위에 올랐고요.
네.
예, 마르코 루비 후보가 600만 달러,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가 420만 달러, 그리고 랜드폴 후보가 250만 달러를 모금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들은 그렇고요. 민주당 후보들의 3분기 모금 실적 좀 볼까요?
예, 민주당 후보들이 이 공화당 후보들을 크게 압도했는데요. 먼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보면요. 예, 석 달 동안에 2,8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네.
예, 선거운동 초기에 비하면 덜 모으긴 했지만 예, 공화, 민주당 그 어떤 후보보다 많이 모은 겁니다.
네. 자, 또 버니 샌더스 후보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 지난 3분기에 2,600만 달러를 모으면서 이 클린턴 후보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특히 샌더슨 후보는 민주당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린 화요일 밤에는 몇 시간 만에 200만 달러 이상을 모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하고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을 포기한 것도 이 선거 자금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 3분기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엔 누가 또 포기할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 공화당의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그리고 짐 길모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경우는 이 10월 초를 기준으로 선거 자금이 수만 달러밖에 남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바비 진다 루지애나 주지사 그리고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그보다 조금 상황은 낫긴 한데요. 100만 달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네바다주가요, 목요일에 판타지 스포츠 웹사이트를 폐쇄하라고 명령했네요.
맞습니다. 이 서부에 있는 주죠. 도박과 유흥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있는 주라고 소개해드리면 더 빨리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 네바다주가 요즘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를 이 도박의 일종으로 보고 판타지 스포츠 웹사이트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갖출 때까지 즉각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방금 판타지 스포츠가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판타지 스포츠가 뭔지 낯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이 판타지 스포츠가 뭔지 설명을 좀 듣고 가죠.
예, 판타지라고 하면 이 뭐 공상, 상상, 환상 이런 뜻이죠.
네.
예, 거기다 이렇게 스포츠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라면 상상으로 운동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운동할 공간은 인터넷이 됩니다.
네.
예, 다시 말해서 인터넷 온라인,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이 판타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는 이 실제 운동선수들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경기장에서 거두는 실적에 따라서 이 점수를 획득하는 건데요.
네.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타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종의 뭐 구단주가 되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네.
예, 실력 좋은 선수들을 많이 고르기 위해서는 판돈을 많이 걸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투자인 셈인데요.
네.
네, 이 판타지 스포츠는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프로 풋볼이나 프로 야구 종목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하키, 자동차 경주, 골프 등 점점 더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고요. 또 전에는 경기가 있는 기간에만 하던 게 요즘엔 매일매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가 유행입니다.
네. 자, 이런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만 5,6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 게임 형식이 투자라고 하셨는데
네.
얼핏 들으면은 도박이나 경마처럼 스포츠 베팅하고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지적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연방의회가 지난 2006년에 인터넷상의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판타지 스포츠는 예외로 했습니다.
네.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네바다주가 이 판타지 스포츠를 이 도박이라고 간주하고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 겁니다.
네.
네바다주는 이 판타지 스포츠 회사와 또 직원들이 주의 도박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즉각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아닌 게 아니라요. 요즘 이 판타지 스포츠와 관련해서 계속 잡음이 들리고 있죠.
맞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서 이기려면 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실력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는 게 관건입니다.
네.
그러자면 아무래도 이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판타지 스포츠 업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의혹이 점점 더 늘면서 이 사법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한 유명한 판타지 스포츠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판타지 스포츠 업계는 현재 이 컴캐스트라든지 21세기 폭스사 같은 이 대형 기업들도 뛰어들 만큼 이 시장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예, 그 가운데서도 양대 기업이라면 현재 드래프트킹과 팬듀얼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드래프트킹사의 직원 한 명이 미국 프로풋볼리그 3주차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관련 정보를 부주의하게 공개했다고 시인한 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 드래프트킹사가 이게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이 이를 통해서 어떤 이득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35만 달러를 벌어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현재 FBI는 이 드래프트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 같은 걸 조사 중이고요.
네.
예, 법무부도 이런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사업 형태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네. FBI나 법무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요. 판타지 스포츠 업계로서는 좀 당혹스럽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네바다주가 이런 조치까지 내리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일부주가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사이트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 금지시키긴 했지만 이 네바다주만큼 파급 효과가 큰 주는 없을 텐데요.
네.
예, 그도 그럴 것이 네바다주는 일반 도박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판타지 스포츠 업계 쪽에서는 네바다주가 이 주의 도박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드래프트킹사 측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하다 보면은요, 종종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면 저렇게 졸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운전자인 저도 가끔 졸 때가 있습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 이렇게 잠이 부족하다는 소리 많이들 하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자야 충분한 걸까요? 자,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과학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잠자는 시간이 늘 부족해서 어쩐지 몸을 소홀히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예, 현대인의 수면 시간이 과거 원시인들과 비교해도 결코 짧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정신행동과학연구소의 제롬 시겔 교수팀이 지금도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수렵과 채취 등 이 원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세 개의 부족의 수면 습관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연구 대상으로 꼽힌 부족들이 주로 아프리카 남미 쪽이네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 지역의 하드자족, 또 남아프리카 칼라할리 사막에 있는 산족, 그리고 남미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치메인족인데요.
네.
예, 모두가 수만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대로 수렵과 채취 등으로 연명하면서 이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이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라든지 수면협회 같은 데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잘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미국인들 가운데서 하루에 7, 8시간 자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6시간 정도 자면서 이 만성 수면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죠.
네. 보통 현대인들을 이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들로 밝은 조명, 또 텔레비전, 또 스마트폰, 인공 조명, 또 정신없이 바쁜 일상 같은 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원시적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수면 시간은 비슷하다는 게 좀 의외네요.
그렇죠. 예, 현대적인 문명과 동떨어진 채 이렇게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가 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평균 수면 시간이 훨씬 길 거라고 여겨져 왔는데요.
네.
예, 그런 속설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서 이들 중에 특히 두부족의 경우는 이 불면증이라는 말조차 없을 만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걸로 나타났고요.
네.
예,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산업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시간도 비슷한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예, 연구팀은 이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형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산업화된 지역의 사람들과 수면 시간은 비슷하지만 이들이 훨씬 더 숙면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전문가들은 대개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를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는 여기에다가 온도 조절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 빛과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를 최대한 자연적으로 맞춰서 밤에는 빛을 줄이고 온도도 낮보다 더 낮추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계 교수팀의 이 조사 결과는 과학 전문 학술지인 커런트 바이올러지 최신호에 실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합니까?
네, 지난 시간에 글래스 스티걸 법을 설명해드렸죠.
네.
이 법은 이른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 투자은행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투자은행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 뭐가 다른지 알아야겠죠.
네, 어제 설명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상업은행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나요?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예.
자, 주로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금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 또 딴 데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른바 수신 기능하고 대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네.
반면에 투자은행은 정리해서 설명하면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예. 자, 잠깐 여기서 용어부터 좀 개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 주식, 채권 뭐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이 단어들은 이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은 이 법적인 재산권을 표시한 이 일종의 증서인데요. 권리의 발생, 행사 그리고 이전이 이 증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흔히들 유가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어음이나 수표, 주식, 채권 따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자, 다음에 주식은 기업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인데요. 주식회사는 이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요. 또 이 주식 대부분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다음 채권은 국가나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인데요. 이건
네.
주식하고 달라서 만기가 있어서요. 이 채권을 발행한 측은 이걸 산 측에 지정한 때가 되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돈을 조달하려면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투자은행에 돕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이 가격을 얼마에 또 얼마나 많이 발행할지를 비롯해서 이걸 외부에다가 파는 방법같이 미리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업무를 대신해주고 수수료, 그러니까 구전을 챙기는 게 이 투자은행이 맡은 주된 일입니다.
네. 자, 방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작업을 돕는 게 투자은행의 대표적인 업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업무 말고 다른 일도 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투자은행의 임무를 대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바로 자본시장 형성, 그리고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인데 아까 방금 설명해 드린 영역은 바로 이 자본시장 형성에 들어갑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나머지 업무가 대충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라면은 투자은행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이 기업이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는 것을 돕기도 하지만 이 자신이 직접 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 활동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걸까요?
물론 이 주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하지만 이 투자은행이 이익을 얻으려고 손을 뻗치는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들어가고요.
네.
또 이 외국 돈을 거래하는 외환 시장이라든지 이 원자재 시장이나 선물 옵션 같은 이 파생 금융 상품 등을 사고 파는 등 정말 다양한 부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파생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이 경제 관련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자은행의 업무로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서 이걸 필요한 고객에게 주는 업무를 말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영어로 리서치 업무라고 하는데요. 이건 특정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투자은행이 이런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투자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지만은요, 미국에서 투자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때가 1933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해에 글래스 스티글법이 나오고 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 분리되면서 이 투자은행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전에는 투자은행이 없었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업무도 그때까지는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으로는 19세기 초와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 미국 금융계를 그야말로 지배한 JP모건을 들 수 있습니다.
네.
JP모건이 원래 이 영국계 회사인데요. 이 19세기에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도우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해서 미국 금융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아주 나눠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조처가 오히려 이 투자은행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못하게 하니까 이 투자은행 부분에서 경쟁이 없어져서 이 나머지 투자은행들이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난 1999년에 다시 이 글래스 스티글법이 바뀌면서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했던 조항이 지금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투자은행 업계는 이 모건 스탠리로 대표되는 이 앵글로 색슨계하고 이 골드만 삭스로 상징되는 유대계 자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뭐 요 몇 년 사이에 크게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 금융 위기가 이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이 미국 투자은행들 탓에 시작됐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투자은행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Loving Spoonful이 부릅니다. Do You Believe in Magic? 들어보시죠.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이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Mike Dempse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댐시입니다.
네, I'm a youth soccer coach for SYA. SYA stands for Southwestern.
네, 마이클 댐시 씨, SYA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구의 남서쪽 지역 청소년 협회 축구 코치죠. 지난 시간에 SYA 학부모 자원봉사에 대해 전해주셨고요.
네, 미국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지역 청소년 스포츠 단체를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이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라는 거 마이크 씨와 함께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I started working with SYA in 2000, and so 15 years.
제가 SYA에서 축구 코치로 일한 게 지난 2000년부터였으니까 15년 정도 됐네요.
My daughter was on that team, so I was a coach and a parent at the same time.
그 당시 제 딸이 7살이었고 SYA 축구팀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속한 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Yeah, my husband has been a coach and an assistant coach a couple of times for my older.
저희 남편은 학부모 코치를 여러 번 했어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아이가 속한 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봉사를 해왔어요.
Great, awesome. Most everybody's volunteer. A lot of people don't want to teach 4 and 5 year olds.
코치들이 대단하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솔직히 이 나이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네, 미국에서 저녁 시간쯤 동네 나가 보면은요, 운동장마다 뭐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을 하는 아이들 모습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모님들하고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씨 역시 적극적인 학부모 자원봉사자로서 또 전문 코치로서 지역 축구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는데요. 오늘은 SYA 코치인 마이클 씨의 축구 사랑 얘기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씨 얘기 들어보시죠.
I've been coaching soccer for a long time.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구 코치로 일을 했습니다.
I first coached my first soccer team when I was 18, and I probably coached for.
처음 축구 코치를 했던 건 제가 18살 때였는데. 그 후 30년 동안 계속 축구 코치를 해왔습니다.
마이클 씨는 40여 년 동안 축구를 해왔는데요. 어린 시절 처음 축구를 접한 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였다고 합니다.
I was a soccer player. I started playing soccer when I was in sixth grade in Germany. I lived in Germany for a couple of years.
어렸을 때 저는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를 처음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직장을 따라 유럽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살았는데 동네에서 같이 놀던 독일인 남자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놀았어요.
And I learned to play soccer from the German boys who taught me how to play.
전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독일인 친구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4살 때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When I first learned to play soccer was in Germany and the soccer culture, the football culture in Germany.
독일에서 처음 축구를 배웠을 때는 미식 축구가 유행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건 미식 축구였어요.
When I grew up, there wasn't soccer. When I was younger, there wasn't any soccer. So there was baseball.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미식 축구나 야구에 비하면은 턱없이 적었고 인기가 없는 운동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미식 축구를 했습니다.
This was in the 60s. I learned my dad played baseball and he loved baseball. He taught me how to play baseball.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60년대에는 주위에 아무도 축구를 하며 놀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야구를 좋아해서 제게 야구를 가르쳐 주셨고요. 유럽에서 축구를 배워서 돌아왔을 때도 같이 축구를 하며 놀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네, 마이클 씨는 미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 SYA 같은 이 지역 청소년 스포츠팀이 생길 때쯤이라고 합니다.
Especially people that came from Europe, you know, they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They played soccer, but for children, for youths.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축구를 했었지만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축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SYA나 다른 축구팀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마이클 씨는 미국 축구 역사에서 지금이 축구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I would say the most popular soccer in the United States is now. It's been a slow climb. I know they did the World Cup in 1994 in the United States.
축구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축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1994년 월드컵 이후 본격적으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도 야구나 미식축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구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아이가 서너 살만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축구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축구가 이렇게 인기를 누리는 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축구는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나 야구, 농구처럼 그렇게 이 뜨거운 호응을 받는 종목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지역 스포츠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건 또 축구라고 합니다.
네.
마이클 씨는 미국에서 같이 축구를 하며 놀 친구가 없던 시절부터 축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SYA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한순간도 축구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I love it. I love doing it. I honestly
전 이 일을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일도 좋아하고요. 진심으로 축구를 사랑합니다. 제 일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축구 코치를 하고 있는 순간이죠.
I have a job outside of soccer. I have my main job and then I two nights a week I volunteer and I coach and then I come out here on Saturdays and coach as well.
전 축구 코치 외에 제 본업이 있습니다. SYA에서 보수를 받고 전문 코치로 일하고 있지만 직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죠. 축구는 일주일에 세 번,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두 번은 좀 큰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토요일 오전에 한 번은 3살, 4살 된 아주 작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날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나면 다 풀리거든요. 전 축구 코치 일을 정말 좋아해요.
네, 마이클 씨 같은 마음을 가진 코치한테 배우는 아이들은 참 행운이겠습니다. 평소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세 번 축구 코치로 변신하고 축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뭐 그야말로 축구 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는 재미있는 스포츠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My goal is for him to have fun. Is he having fun? My goal is your son and all.
제 목표는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말이죠. 축구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즐겁게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거든요.
I want them to have fun because they're so small and they're 4 years of age.
4살, 5살은 사실 너무 어려요. 이 아이들에게는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축구가 얼마나 재미있는 운동인지 느끼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자라면서 재미있는 축구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땐 축구를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겠죠.
Become a better soccer team, become a better soccer, maybe some winning.
더 좋은 축구팀이 되고 경기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좋은 점수도 얻고 그런 목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축구팀을 통해 부모들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이클 씨는 코치와 아이들 사이에도 이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이클 씨는 어릴 때 축구를 가르쳐줬던 코치 한 분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I had a coach when I was a kid, when I was younger. I even remember his name. His name is Mr. Mystico. He was an immigrant to the United States. He was from Greece.
제가 어릴 때 저희 축구팀 코치 이름을 기억합니다. 미스터 미스티코였는데 그리스에서 온 이민자였어요. 그 코치는 제게는 단순한 축구 코치 이상이었습니다.
He taught me more about soccer and about myself than I'd ever new possible.
제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지 제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깨닫게 해준 분이거든요. 저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런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도요, 제가 오랫동안 축구 코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씨는 지역팀에서 만난 제자들이나 부모님들과 오랜 시간 인연을 맺고 싶은 게 축구 코치로서 갖는 작은 꿈이라고 하는데요.
My dream was to go to one of my former players' weddings. I was invited to a wedding.
제 꿈은 제가 가르친 제자 결혼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얼마 전에 이미 실현이 됐는데 제가 가르친 애가 지난 여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고요. 그 애가 8살 때부터 제가 축구를 가르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면서 축구 코치였던 저를 초대했습니다.
But it was like wow, things have come full circle. I mean, we started up here and now we're back up here now.
제자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기분은 마치 인생 여정을 한 바퀴 도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축구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결혼식을 하는 걸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있었고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지역 축구팀 코치와 제자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는군요.
네, 제자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마이클 씨는 축구로 맺어지고 이어지는 그 이웃들과의 오랜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A long time and I figured she'll have children.
축구를 통해서 만나서 아주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거죠.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아이가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을 거고요. 그 아기가 또 이 지역 축구팀에서 운동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제가 코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지역 축구팀 코치로 있고 싶어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지역협회 스포츠팀 코치인 마이클 씨의 축구 사랑 얘기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edge of your seat. On the edge of your seat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e on the edge of your seat?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Lena. Listen carefully.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Yeah, I should.
본문에서 제가 리나에게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어제 본 영화 어땠니? 라고 묻자 리나가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굉장히 재미있었어. 영화 내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였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와, 영화 내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흥미로웠다니. 그 영화 정말 재미있나 보다. 라고 다시 묻는데요. 리나가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라고 권유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edge of your se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Yeah, I should.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edge, E-D-G-E, edge of your seat. Seat, S-E-A-T, seat, on the edge of your seat. If something keeps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you are feeling nervous or excited about what is going to happen next. You're feeling that way because you are closely following the action and excitement of a performance. On the edge of your seat를 직역하면 자리의 끝에 앉아 있다, 즉 불안해하다 또는 긴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불안해서 안다라는 모습,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할 때,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흥분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리나가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내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Oh man, it was so exciting that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라고요.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ually used when talking about watching a performance,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On the edge of your sea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Yeah, I should. Let's review. If something keeps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you are feeling nervous or excit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On the edge of your seat. On the edge of your sea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요, Dionne Warwick의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If you should go away, I'll stand here and remember just how good it's been. And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월 16일은 굶주림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이날은 1945년 유엔에서 식량농업기구 FAO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은 함께 모여 현 세대에 굶주림을 없애자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의 수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년 전에는 6명 중 1명이 거의 매일 저녁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가 9명 중 1명꼴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는 전 세계에 아직도 7억 9,500만 명이 고질적인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도상 지역 소규모 농가의 대부분 일꾼은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의 60%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배가 고프면 어린이들도 배가 고프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5살 미만 어린이들 중 영양 부족 어린이 수는 1억 6,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곧 아이들의 두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어렵고 공부를 하기 어려우며 육체적 성장이나 인지의 발달도 장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미래 자신의 성공에만 지장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사회, 국가의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성적인 영양결핍 어린이 외에도 5살 미만 어린이 거의 500만 명이 매년 영양 부족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당연한 일이지만 굶주림을 퇴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천년 개발 목표라는 계획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극단적 빈곤으로 규정된 인구를 반으로 줄일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된 이제 세계는 지속적인 개발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2030년까지는 굶주림과 극단적 빈곤을 완전히 없앤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를 먹이자라는 혁신적인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 정부, 대학, 비정부기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연구소, 민간기구들과 힘을 합쳐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미국은 빈곤과 굶주림, 영양 부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매진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